이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진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은혜 중에 승리하는 믿음으로 잘 사셨겠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로 사람을 구원하시는지 구원의 과정을 예언한 사실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CD를 원하시면은 나성중앙교회에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드립니다. 626, 374, 948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예, 목사님.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사망이 된 사람들에게 생명을 회복하여 주시기 위한 그 일을 여러 가지 표상으로 예언해 주셔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혼동하지 않고 구조를 바르게 찾을 수 있게, 믿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예,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 사업을 하시는데 왜 당장 하지 않으시고 오늘까지 긴 역사가 진행되게 하셨는지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하여서는 아마 거의 대답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우리 말씀들 나누는 중에요.
네.
예, 그것이 이런 질문의 대답이라고 듣는 분들이 생각하지 못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 대답이라는 말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기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라고 그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충만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으로 충만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아담은 이미 사망이 되었잖아요.
네.
그에게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사망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사망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충만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갖춘 사람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일을 위하여 구속의 계획을 발표하시고 사단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세상에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이 진행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사람이 충만할 때까지 그 일을 진행시키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말이죠.
네.
그 시간표에 따라 역사가 진행되고 진행되는 인간의 역사의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한 결정적인 일들을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온 우주가 주목할 것이고 루시퍼도 결코 반격할 수 없는 일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역사를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 베풀 때와 구원의 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 하나님의 구원사업에 진행하는 시간표가 있다면 구원사업을 진행하는 순서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혹시 구원 경로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그런 사실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업 진행 시간표를 표상적 예언으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사람도 뭘 하면은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따라 하지 않습니까?
네.
예, 하나님께서도 이 구원을 구속의 경륜이라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눈 대로 구주가 오실 사람 계통을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것은 이미 셋의 후손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의 계통으로 이어지되 생명의 씨는 이들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아담에게서 근거하지 아니한 말씀 하나님 자신이 친히 생명의 씨가 되어서 남자를 경험한 일이 없는 순결한 처녀에게 잉태하시고 탄생하는 경로를 거치도록 하셨거든요.
네. 예.
그렇게 구주가 탄생하고 구원의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역사적 여건이 성숙하는 때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시고 그 때가 되었을 때 이 일을 실행하시는 것이죠.
네.
예, 다음으로는 구주가 탄생할 이 세상의 지리적 여건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예, 예, 구원의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를 선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선택된 지역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예, 지금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거든요. 또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고요. 그것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네.
그 땅은 지정학적으로 육교, 육지다리, 육교가 되는 위치가 됩니다. 그 땅이요.
네.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반대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또 유럽으로 세 대륙을 왕래하는 길목이란 말이에요.
네.
예, 육교라고 하면은 어렵고 길목이라고 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자리를 선정을 하셨습니다.
네.
예.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구원 사업을 위한 하나님의 포석이었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그곳에서 아브라함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지 않고 애굽에 들어가도록 하셨는지요?
예,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한 민족, 한 국가를 형성하고 그들을 강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네.
성경을 읽어보면 예, 그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기간이었고요.
네.
또 그는 가나안 땅에서 그곳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백으로 추앙을 받은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예, 이 창세기 23장 5절 6절을 한번 목사님 읽어보실래요?
네, 창세기 23장 5절 6절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예, 여기 방백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나시인데요 왕 또는 추장 혹은 지도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무튼 높은 신분을 뜻하는 말인데 특히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의 나시라고 했거든요.
네.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 정부의 고관이라는 말이 되죠.
네.
예,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 함께 사는 부족들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살았지만 그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실수도 했잖아요.
네.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는데 그랄에 가서 그곳 왕 아비멜렉에게도 똑같은 허물을 범하잖아요.
네.
예. 그가 애굽에서 저지른 실수로 하갈이 사라의 몸종으로 오게 되었고 하갈이 애굽 여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결과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므로 복음 사업 진행의 방해 요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예. 그런 연약함이 어쩌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예, 그 우리 창세기 15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그때 아브라함이 새를 쪼개지 않았거든요.
네.
예, 당시 언약은 짐승들을 머리부터 꼬리 쪽으로 한가운데를 쪼개서 마주놓고 언약 체결을 하는 사람이 양쪽에 서서 서로 그 사이를 지나가는 방식으로 했다고 하거든요.
네.
예.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하면서 새를 쪼개지 않은 것은요 그 언약에 허물을 남긴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이 주석가들은 그렇게 주석하지 않더라고요.
네.
레위기 1장 17절이나 5장 8절에 보면은 새는 다 쪼개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이 새를 안 쪼갰다 그런 식으로 이제 주석들을 하는데요. 이 레위기의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레위기 1장 17절.
예.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 이 말씀은 전혀 쪼개지 않는 것은 아니고 몸을 쪼개기는 하지만 완전히 쪼개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쪼개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경우가 이것을 인용하기에는 다른 경우라는 말이죠.
예. 예. 예.
그래서 언약이라는 히브리어가 베리트잖아요.
예.
이거는 쪼갠다는 뜻이거든요.
예.
언약을 맺는 두 사람 중에 누구든지 언약을 위반하면은 이 짐승들처럼 쪼갠다는 무시무시한 언약 방법입니다.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새는 쪼개지 않았거든요. 언약을 철저히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허물을 남겼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때 솔개가 그 제물 위에 덮치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얼른 쫓았죠. 솔개가 덮친 것은 사단이 틈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이 성경에 솔개는 부정한 새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언약에 부정이 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해질 녘에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었고 캄캄함이 임해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을 지낼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
언약에 허물이 생긴 결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네.
자, 이 해석은요, 저 개인이 하는 해석이니까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 그러나 기록된 상황을 보면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예, 그것은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신실히 지키지 못한 것과 비교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로 아담의 후손들이 사망이 되고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죄의 세상이 되고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어서 아담의 모든 후손이 고통받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언약에 소홀했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하게 된 것으로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이런 죄의 역사를 축소판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이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합당하도록 이걸 축소판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아, 설명을 들으니 수긍이 갑니다. 근데 목사님 솔개가 덮친 것이나
예.
캄캄함이 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 비추어서 그런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군요.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예. 했습니다.
예. 애청자들께서도 수긍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구원의 도리와 경로에 어떤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하여 구원의 도리를 역사적 사건으로 설명하는 계기를 만드셨죠.
네.
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간 것이 곧 아담의 후손들이 죄의 세상에 있게 되는 것을 표상하는 것이 된 것이고요.
네.
예, 그래서 구원의 경로를 자세히 가르쳐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으로 구원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 것인지 표상적 예언으로 잘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출애굽 사건이 구원의 경로를 어떻게 잘 보여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이 주제는요, 이 제가 금빛 새벽 시간에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나 우리가 성경 예언의 중심이 구주와 그의 구원 사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다시 말씀을 또 하게 되네요. 애굽에 내려가게 된 것은 바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죄의 종 노릇하게 된 것을 표상하고 애굽은 죄의 세상을 표상을 합니다.
네.
이 계시록 11장 8절에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
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을 이곳에는 애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세상의 지리적으로 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유대 땅이지만 말입니다. 영적으로 이 죄의 세상이 아닙니까? 또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이 죄의 세상이기도 하지요.
네.
예, 죄의 세상이 영적 애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요.
네.
그리고 이제 430년을 종노릇 하다가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가나안 땅, 곧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네.
예, 그 과정이 바로 구원의 경로를 자세히 가르쳐 주는 과정입니다. 모세는 구주 예수님의 표상적 인물이고요. 유월절 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상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5장 7절이 예수님이 우리 유월절 양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홍해를 걷는 것은 침례를 받는 것을 표상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을 읽어보면 나오는 말이고요. 광야에서 생활한 것은 교회 생활을 표상하는데요. 이것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단강을 언약궤로 걷는 것은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을 표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 노래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신학적으로 정설이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곧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표상을 하죠. 네. 아, 이것이 구원의 진행 경로입니다. 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신약 성경이 해석한 것이거든요. 네. 예, 누구든지 구주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다 이 죄의 세상에서 아담 안에서 사망이 된 죄인으로 우리들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과 보혈을 믿고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거든요. 네. 이게 유월절 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침례로 하나님과 서약해야 되지요. 이 홍해 건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교회의 교인이 되어서 충성스러운 신앙 생활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광야 생활을 생활로 표상했거든요. 네. 네. 그들이 마지막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이제 요단강을 언약궤를 가지고 건너는 것입니다. 네. 예, 정말 너무나 환하게 할 수 있도록 사건을 통하여 구원의 경로를 이렇게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네, 아주 분명하군요, 목사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기록들이 다 구주와 구원 사업에 대한 표상적인 예언이 되는 사건들과 그런 사실이라는 말씀이군요.
예. 예.
그렇다면 성소 제도와 절기 제도도 역시 같은 표상적인 예언들이 되는지요?
아,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소는요, 당장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사업을 표상하거든요.
네.
예,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은요, 성소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지으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성소에서 행해지는 모든 봉사들은 구주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시는 봉사가 어떤 것들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 이 모든 것들이 예언적 표상들이거든요. 크게 분류하면은 성소 봉사가 지성소 봉사가 성소 봉사와 지성소 봉사가 있거든요. 이 성소 봉사는 매일의 봉사고 지성소 봉사는 1년에 한 번만 하는 매년 봉사입니다. 예. 그래서 매일의 봉사하는 것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제사 봉사, 떡상 봉사, 등대 봉사, 분향단 봉사입니다. 이 네 가지 봉사를 히브리 말로 타미드라고 하는데 매일 행하는 봉사라는 뜻입니다. 아, 이것은 예수께서 제물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며 세상의 빛이 되시고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사실을 가르치는 예언적 봉사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지성소 봉사는 예수님의 심판 봉사를 예표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구주와 그분이 행하실 구원 사업을 중심으로 예언한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건요. 이건 중요하거든요. 성경과 성경의 예언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고 연구하면은 거기서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네.
구약의 이런 봉사의 기록들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친히 그렇게 단언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예,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누가 24장 25절로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네.
성경은 모두 예수님과 그분이 행하실 구원사업에 대한 예언적 기록들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성소제도가 바로 그런 구원하기 위한 표상적인 예언들을 담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죠.
목사님, 절기에 대한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절기에 대한 말씀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절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절기는 모두 일곱 절기거든요.
네.
이것은 이제 레위기 23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관련된 절기들이거든요. 첫째가 유월절인데요.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일이고요. 이날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양 설주와 상하 임방에 바르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그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구주 예수께서 그렇게 피를 흘려 돌아가실 것을 표상하는 예언이지요. 예수님은 머리와 발과 양손에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리고 그날 밤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에 양설주 양쪽과 상임방, 하임방에 피를 칠하는 것은 인고 십자가를 그리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음식을 먹어야 했거든요. 하나님은 이것을 누룩 없는 절기로 지키라고 했거든요. 이 한자말로 무교절입니다. 없을 무자 누룩교자 무교절입니다. 이것이 유대 종교력 1월 15일로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데 이때 누룩은 절대 금물입니다. 집안에 누룩이 한 조각도 있으면 안 되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가 용서되고 난 다음에 죄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표상하는 예언입니다. 그 첫날인 15일과 끝날인 21일이 안식일입니다. 이것을 절기 안식일이라고 하거든요. 요즘 말로 이걸 표현한다면은 명절 공휴일이라고 하면은 좀 쉬울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예수를 믿고 그의 피로 속죄함을 입은 사람들은 죄 없는 삶으로 안식이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을 예표하는 예언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날들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구원 사업을 하실 시간표로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유월절 양을 잡는 시간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셔서 속죄를 이루신 것이죠.
그렇다면 무교절과 기타 다른 절기들도 다 구속 사업에 대한 시간표가 될수 있는 것인가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무교절 첫날은 15일인데요. 그 이튿날과 16일이 초실 요제절입니다. 요제일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날은 유월절 다음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날부터 3일 되는 날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요제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는 절기입니다. 이날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을 가리키는 예언적 절기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잖아요. 이 날은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밑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대강 3월 5일쯤 됩니다. 이날은 요제일로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인데 그들이 3월 1일에 시내산 밑에 도착하여 천막 치고 그리고 또 3일간 몸을 정결케 했으니까 3월 5일이 되는 거예요. 이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반포하신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유명한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죠. 이날 예수께서 은혜의 보좌에 은혜의 왕으로 즉위하셨습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즉위한 사실은 사도행전 2장 33절과 5장 31절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은혜의 기관으로 은혜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110편 2절에 보면은요,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은혜의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주관하고 있지만 교회를 주님이 다스리시죠. 네. 물론 성령께서 일하시지만 말이죠. 이것이 봄절기들인데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행하실 시간표를 예언하는 것이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네.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고 무교절 첫날 안식일인 15일에 무덤에서 안식하시고 그리고 요제일날 초실 요제일날 16일에 부활하셨거든요. 예, 이것은 정말로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이루었다. 천지가 만물이 다 이루으니라 하고 안식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무덤에서 안식일은 절기 안식일도 되고 제7일 안식일도 되었습니다. 그때는요.
네.
예, 그때 아주 다 성취하시고 쉬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요제일날 부활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게 다 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런 절기를 안 지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면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중요하고 기념된다고 그날을 예배일로 지키는 것은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성취하고 안 지키도 되도록 폐하신 그 요제일을 지키는 것과 같이 되는 거예요.
네.
정말 폐한 율법을 찾아 지키는 셈이 되어버렸죠.
네.
예수님의 부활은 침례로 기념하고 생활해야 한다고 바울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요.
네.
우리 이런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일곱 절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봄절기 세 개를 말씀하셨으니까 나머지 네 절기는 어떤 예언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 절기들도 예수께서 구원 사업을 행하시는 시간표들이거든요.
네.
그것은 다 가을에 있기 때문에 가을 절기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천하신 예수께서 구원을 위하여 행하시는 사업을 예표하는 예언적 절기들입니다.
네.
나팔절은 유대 종교력 7월 1일인데 재림하시기 전에 재림 맞을 준비를 위하여 회개하라는 기별입니다. 이날부터 10일까지 10일간은 유대인들의 회개 기간입니다. 그래서 1일부터 9일까지를 유대인들은 야밈, 노라밈이라고 하는데요. 뜻은 두려운 날들이라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7월 10일은 이제 속죄일인데 1년을 청산하는 날입니다. 10일 동안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심판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욤 키푸르라고 하는데 심판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초막절을 지키는데 모든 죄에서 완전히 용서받은 기쁨을 표하는 날로서 곧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다니엘서 예언을 살필 때 자세히 설명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기록들을 통하여 구속의 경로와 일정을 잘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친히 이루셨거든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을 때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광의 재림하시는 날 그 앞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할 일만 남았습니다. 참 감사하고 성취된 일을 살피면 황홀해지기까지 하지요. 이 구원의 경로라는 표현이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언은 정밀합니다.
예, 참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하고 기도하시죠.
예, 기도드리십시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자세히 모든 것을 예언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올바르게 믿음으로 바른 신앙 생활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